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비롯해서 5년 전 천안함을 폭침시켰던 잠수정,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 청취자들을 위해서 비대칭 전력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칭 전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약점을 연구해서 그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하는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보유 중인 비대칭 전력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핵무기,
네.
대량살상무기죠. 일단은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 또 미사일 네. 이런 종류의 대량살상무기가 대표적인 비대칭 무기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약점이 서울이 그 휴전선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아주 인구 밀집 지역이고 모든 것이 집중돼 있는데
네.
북한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휴전선 인근에다가 약 300문 이상의 그 장사정포를 포진해서 언제든지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비대칭 무기죠.
네.
그다음에 북한의 잠수함 같은 것도 우리는 주로 이제 요즘은 잠수함을 많이 개발합니다만은 수상함 위주인데
네.
북한은 거기에 대비해서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네.
한 70여 척 갖고 있다.
네.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이버전도 우리가 우리 군의 모든 것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네.
그 네트워크 전쟁이거든요.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사이버 전력을 강화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이 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참 다양한 비대칭 전력을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비대칭 전력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북한이 1995년 사실은 사회주권 붕괴하면서
네.
지금 극심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소련,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돈이 없죠.
네.
또 내부적으로도 병사들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식량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사들의 체력 유지라든가 질병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식 전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어떤 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결국은 비대칭 전력이다.
네.
핵무기를 개발해서 일단 압도적으로 우세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남한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서 남한과의 어떤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 국방부가 올해 초에 국방백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수준도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을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그런데 핵 개발 수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핵 능력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크게 북한의 핵 능력을 볼 때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물질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은 몇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네.
그거는 지금 북한이 우라늄 공장을 지금 여러 군데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핵물질이 계속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세 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핵 폭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미 완성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쏴야 되는데
네.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쏘는 거는 우선 핵무기를 얼마나 소형화했느냐, 미사일에 네. 탑재할 만큼 소형화해야 되는데 1톤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한 6톤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톤 이하로 줄이려면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과거 지금 핵 보유국들 미국이나
네.
중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면은 최초 핵 실험한 이후에 7년 이내 마지막 핵 실험한 중국은
네.
2년 이내에 소형화에 달성했습니다.
네.
그럼 북한이 2006년도에 최초 핵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네.
소형화는 이미 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북한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네.
노동 미사일하고 스커드 미사일. 그러니까 소형화 수준이 한 700kg까지 줄일 수 있다면은
네.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은 이미 보유했고 네. 북한이 2012년도에 은하 3호 약 한 만 킬로 정도 가는 것을 발사를 해서 인공위성은 궤도에 올린 걸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네. 그것이 미사일로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공격할 수 있을 기술이 되려면은 아직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네. 대응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북한이 발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난 5월에 북한 노동신문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도 있었고 아직 그 기술 수준이 낮다고 평가절하하는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네. 정황으로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일단 잠수함이 있어야 되겠죠. 네. 북한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1800톤급이 제일 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적어도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미사일을 세워서 발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잠수함의 깊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려면은 적어도 3000톤급은 돼야 되는데 네. 그 90년대에 북한이 구소련으로부터 네. 폐기된 그 골프급 3000톤급 잠수함을 그게 핵 잠수함입니다. 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역설계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고 그래서 정보 당국에 의하면 2014년도에 완료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핵 잠수함은 그러니까 그 잠수함은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데 또 다른 기술은 이제 그 물 속에서 미사일을 이제 발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구소련의 SSN6라는 그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네. 무수단이라는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역설계를 통해서 네.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개발 단계이지만 네. 어느 정도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육지에서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고 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이 개발되면 공해상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북한의 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 우리의 그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 북핵에 대한 억지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핵공격은 네. 뭐 과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처럼 비행기 싣고 가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전부 미사일에 장착을 해가지고 쏘고 네. 또 한 가지는 핵 배낭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얘기하는 더티밤이라 그러는데 네. 이제 그 핵물질을 시한폭탄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상대방에다가 네. 놓고 리모컨으로 터뜨리는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거는 핵미사일 공격이거든요. 네.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킬체인이나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또 미국의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네. 지금 그것을 방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네. 뭐 1980년대부터 개발해온 미국도 네.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국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 우리도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지만 아직은 완전하진 않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위협에 핵 위협에 대해서 한국의 미사일 그 요격 체계가 좀 예. 부족하다는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사드나 고고도 예. 미사일 방어 체계나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을 좀 예. 도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제는요. 네. 이제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탄도 미사일은 그 일단 발사하는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그 자유낙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상승 단계, 런칭 단계라고 하는데 네.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고 그다음에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고고도 단계에서 요격을 하고 그다음에 낙하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3중 요격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상승 단계에서는 레이저로 요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개발이 네.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네.
상승 단계에서 이제 최고고도 단계에서는 SM-3하고 GBI라고 네. 지상에서 한 500km 쏠 수 있는 미사일, 요격 미사일, 그다음에 해상에서 쏠 수 있는 게 SM-3입니다.
네.
한 500km 쏠 수 있는 거. 이 두 개의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낙하 단계에 들어오면은
네.
미국은 두 단계로 나눠지죠. 150km 정도 고도에서 맞출 수 있는 사드.
네.
그다음에 40km 이하에서 쏠 수 있는 팩3 네. 같은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네. 하는데 이거를 다중 방어 체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는 지금 현재 그 팩3,
네.
페이트리어트 3, 그러니까 그 종말 단계의 최하층 방어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왜 그렇게 다중 방어 체제를 갖냐면은
네.
아직도 요격 미사일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한번 쏘고 못 맞추면은 또 쏘고
네.
또 못 맞추면 또 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고도가 그러면 높은 데서 쏘고 예. 중간에 쏘고 아래에서 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층 네. 최종말 단계밖에는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중 방어 체제를 가져야만 안전하다.
네.
적어도 한 번은 더 쏴야 되지 않느냐.
네.
그게 바로 사드거든요. 그런데
아.
이제 이 문제는 네. 뭐 중국이 지금 결사 반대하고 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사드가 갖고 있는 레이더가
네.
한 2,000km 정도 탐지가 가능한데 한국에다 배치를 하면은 자기들이 네. 갖고 있는 핵 미사일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무력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국제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가지고 킬체인하고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네. 비용 문제도 있어요.
아.
사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또 사드를 하나 보탠다? 뭐 우리 국방 예산 측면에서 참 어려움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전문가들은 다중 방어 체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또 정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뭐 이런 건 고려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올해 북한은 네.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군에서도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비대칭 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이런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핵실험 문제는
네.
이제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핵실험은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이유냐 아니면은 핵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기술적인 이유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했고
네.
그 당시에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니까 거기에 반발했다. 근데 이유죠. 정치적인
네.
이유입니다.
네.
2009년도에 핵실험을 3년 뒤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굉장히 불안해서 했다.
네.
이게 정치적인 이유죠. 그다음에 2012년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미사일이 실패하는 바람에
네.
12월 달에 미사일 성공하고 13년 2월 달에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12년이라면 또 3년입니다.
네.
그럼 그때는 김정은 정권이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했다. 정치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3년 주기란 말이죠.
네.
그 3년 주기에 북한의 그 핵 기술이 한 단계씩 임프루브 됐다는 거죠.
2006년, 9년,
예. 13년. 개선돼, 개량돼가지고 네. 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주기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핵 개발 프로그램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우리가 그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네.
2006년도라는 시점은 2002년, 그러니까 이미 북한이 그 140회 정도 핵폭탄에 대한 고폭 실험을 이미
네.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핵폭탄은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핵 개발은 반드시 핵실험이 필요합니다. 효율성 문제라든가 완성도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핵실험을 할 거를 재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핵 기술적인 측면에서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그 이후에 3년 주기는 결국은 핵 개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네.
이제 그렇게 보고 2012-13년도 핵 실험은 솔직히 말해서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꼭 해라. 김정일이가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제 그런 북한의 핵개발 스케줄을 본다면은 2015년이 또 3년 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북한이 세 번 핵실험을 했으면 됐지 또 하겠냐?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그동안에 영변 원자력 발전소에서 뽑아낸 플루토늄으로
네.
핵물질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걸로 실험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부터 우라늄 농축 우라늄 공장을 설치하고 2019년 10년 정도면은 농축 우라늄을 뽑아낸 걸로 그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농축 우라늄이라는 핵물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핵폭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러면은 핵폭탄의 설계가 디자인이 바뀝니다.
플루토늄 핵무기에서 예. 우라늄
예. 우라늄으로 가면 네. 디자인이 바뀝니다.
아.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스터탄이라고 해가지고 네. 증폭 핵폭탄. 어쨌든 핵폭탄이 디자인이 바뀌면은 실험을 또 해봐야 된다라는 게 전문 기술자들의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또 소형화 문제 점점 네. 작아질 때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효율성이라든가 완성도를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기술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하고 네.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과연 북한이 지금같이 악화된 중국을 더 악화시키면서까지
네.
핵실험을 하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시하고 있는 거죠.
네. 김정은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 그전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예. 한국군을 도발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
예.
김정은이 말한 이 새로운 방법이나 도발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북한의 도발은 99년도 제1차 연평해전부터죠.
네.
제1차 연평해전은 남북 간이 서해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충돌입니다. 그런데
네.
그때 사실은 북한이 패했죠. 그 이후로 절대 우리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안 합니다.
네.
기습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북한의 도발의 양상이 계속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도 제2차 연평해전은
네.
수상으로 공격했지만 기습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천안함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테러형으로 잠수함을 이용해서 했고 그다음에 그해 11월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우리 영토에다가 네. 포격을 가했다. 우리 지금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영토에다 포격을 하니까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이런 끊임없이 새로운 양상으로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이버
네.
또 GPS 교란
네.
또 그다음에 무인기 이렇게 끊임없이 도발이 진화해왔고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양상 변화가 북한 김정은이 얘기하는 것도 또 새로운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
네.
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고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이 도발 양상을 새로운 방상으로 바꿔갈 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보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5월에 국민통일방송 보도국 데일리 NK의 인터넷 서버가 북한 IP를 가진 해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예.
이후에도 계속 해킹 공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버 테러도 북한의 주요 비대칭 전력 중 하나인데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2009년도에 그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이제 청와대 네. 국회, 뭐 네이버, 뭐 미국 재무부 뭐 이런 데까지도 공격을 했어요. 그 이후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과 같은 대규모 공격을 한 5번 했죠.
네.
우리한테 까지 그래가지고 은행도 마비시키고 막 그걸 했죠. 이제 그런데 지금 북한의 기술은 상당히 사이버 기술의 이제 전력도 강화하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디도스 공격은 일시적인 공격이죠.
네.
근데 일시적인 공격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공격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어떤 대부분의 기간 산업에다 가능하면 스파이를 심어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파괴, 아예 하드디스크 자체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공격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북한의 어떤 전쟁을 네. 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개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이나 기반 시설 또 네. 주요 국가 기능을 사이버 공격으로 미리 마비시키는 거죠.
네.
마비시키면 우리가 사실 전쟁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차원의 어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변화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기술 강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능력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계속 높아지니까 군에서 네.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또 국정원이나 우리 정보기관 또 범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성이 네. 높아져 있고 또 청와대 그 안보 비서관도 사이버 전문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지금 경각심이 높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북한이 보여준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을 거고 또 사이버 기술이라는 게 뭐 북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중국, 미국 뭐 이런 국가들도 굉장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을 우리가 연구를 아마 굉장히 깊이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몇 번 당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게 안 돼요. 우리가 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방어벽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과거 한 5, 6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큰 피해를 당할 만큼 우리가 취약하진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국민통일방송 입장에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의식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 방송이 북한에 대한 하나의 비대칭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북 방송이 어떤 북한의 변화 그리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북 방송이 그 좀 KBS에서 하고 있는 한민족 방송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되고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에 대한 외부 사조 유입 연구를 해 보니까
네.
한민족 방송의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의 효과가 큰데 문제는 그 방송들이 갖고 있는 주파수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단파 라디오는 한 10만 대 정도
네.
되는 걸로 그 이상 되는지는 확실히 제가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근데 중파 라디오는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요즘 중국에서 라디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중파 라디오는 굉장히 수신도 좋고 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많이 듣고 있는 걸로 탈북자들 인터뷰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제 공영 방송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또 해외 동포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을 직접 타겟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타겟으로 하게 하는 어떤 대북 방송은 지금 우리가 여러 대북 방송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단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지금 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중파 주파수를 네. 확보를 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해야 되고 지금 사실 김정은이가 뭐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뭐 세포 등판이라든지 이런 황당한 일을 보면서 지금
네.
국고를 탕진하고 있고 또 자기 엘리트들을 막 포를 쏴가지고 죽이는 정도의 어떤 잔혹함을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네.
결국은 바깥에서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안에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깥에서 도와줘야 되는 필요가 있고
네.
그게 대북 정책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 방송에.
네, 네.
대북 방송이 보다 좀 더 중파 주파수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영향력 있는 그런 방송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